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받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생하겠사오니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영어로 또 통역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며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이 시간을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약 20년 동안에는 6명의 왕이 바뀌면서 정치적이고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다가 결국에 앗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우 과격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증거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행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호세아는 고멜을 맞아 결혼하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음행한 고멜은 다시 집을 나가게 되지만 호세아는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아마 주위에 있었던 호세아의 그 이웃들은 호세아의 이와 같은 사랑을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고멜에게 그와 같은 사랑은 과분한 것이라고 고멜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또 호세아의 그러한 사랑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기이한 사랑이 다름 아닌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를 깨닫는 자들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그 선지자가 삶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를 버리고 진실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입술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회개했던 그 말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할 때에 했던 그 말들을 회개했던 우리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만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의 그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 수송아지였는데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순한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비록 수송아지를 드릴 수도 없어서 산 비둘기와 같은 초라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경배자,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를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죄에서 돌이키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입술의 열매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입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입술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말을 더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말씀이고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입술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했던 회개의 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했던 그 말씀 자체에 감동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쏟아냈던 그 말들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을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한한 대가를 기쁘게 지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그 패역한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 기꺼이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이 확연하게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분위기와 4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러나 슬픈 일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경건함을 원하고 거룩함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4절은요, 14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오히려 14장 전체의 핵심 구절을 넘어서서 호세아서 전체의 그 주제를 아주 잘 담아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이 4절 말씀은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패역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고치실 때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앞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말 엄청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을 주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선언을 이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순간 마음을 고치시고 그래 그들을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결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진노가 떠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셔야 하는 저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이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서 진노가 떠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목놓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찢고 통회함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명령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목놓아 선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떠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본문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이 화목제물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는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가 떠나간 그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충분하게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중 한 260일 동안이 이슬이 내리는데 그 중에 200일 정도는 농사에 크게 유용한 그런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해 보진 않았지만 방문해 보신 분들은 심한 그 일교차로 인해서 곤욕스러워할 때가 있답니다. 낮 기온과 밤 기온이 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중해와 요단강의 그 습기가 이제 이슬로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6개월 동안의 건기에도 이슬로 말미암아서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그 최소한의 수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같이 그 대제사장 아론을 그 묘사하면서 헐몬의 이슬같이 그렇게 기름이 흘러내린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많은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리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감람나무의 아름다움과 같은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백향목과 같은 향기로움이 그 백성들의 향기가 될 것이고 포도나무 같은 그 아름다운 꽃이 그 백성들에게서 피어나게 될 것이라. 본문에는 이슬과 함께 하나님 자신을 푸른 잣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잣나무는요,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에 중고등부 시절 또 청년 때 자주 갔던 그 경기도 근처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는 울창한 잣나무 숲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산에 여름에 기도하러 가면 그 모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잣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든지 여름에 가든지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기도가 방해를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기도원의 풍경이 잣나무로 인해서 푸르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을 잣나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잣나무가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 진노를 해결하시고 끝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쩔 때 보면 설교단에 올라올 때에 제가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설교할 때 종종 제 마음이 이렇게 메말른 상태가 되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자로서 어떤 때가 있냐면 말씀 연구가 좀 빈약했는데 강단에 올라와서는 또 제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또 잘 전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전혀 제가 경험한 것과 강단에서의 그 경험이 다른 때가 있는데 오늘이 좀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저는 한 주간 동안 누렸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올라오니까 이 제가 경험했던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14장에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또 이슬과 같은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담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시사철 늘 푸른 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마치 단에 서 있는 설교자와 같이 질문을 하면서 이 14장을 마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독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며 지금 서신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보셨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맛본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다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함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저 우연히 저등한 그런 생명체에서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기껏 100년의 인생을 살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패역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한 가정에 한 국가에 사랑받는 왕자가 우연한 사고로 버려져서 거제와 같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설과 같이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친구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입술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세아의 메시지를 깨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상상도 못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서신을 마치면서 기도로 마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일을 알겠느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절함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